EBS 라디오 고전 읽기.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에요. 어젯밤에 슈퍼문 보셨죠? 저녁밥 먹고 설거지하고 한 8시쯤 넘어서 창밖을 내다봤더니 둥근 달이 벌겋게 빛을 내면서 두둥 실떴더라고요. 이번에 뜨는 보름달은 가장 작게 보이는 보름달 크기와 약 13%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이 꽉 찬 피자 호빵 같아 보여서 어찌나 먹음직스럽든지 한강이나 또 집 앞 공원에서 봤으면 더 좋았겠죠. 오늘 고전 읽기도 슈퍼문처럼 꽉 찬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낭독해 주실 백운철 씨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운철 씨는 어제 네. 보름달 봤어요?
네, 저는 새벽에 봤어요. 오. 어제 공연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 세팅 끝내고 집에 가다가 하늘을 네. 봤더니 정말 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네. 밝기도 더 밝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크니까 당연한 건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구름 사이로 살짝 비쳤다가 아, 사라지는 걸 봐가지고
예, 소원은 빌으셨어요.
이런.
그걸 못했구나.
네, 아, 추석인 네. 줄 몰랐어요.
추석.
원래 네. 소원은 추석에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빌면. 보름달 보면 나는 비는데.
아, 알겠습니다.
네, 월요 게스트 아리따운 레이나 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나 쌤은 달 봤어요? 이제?
네, 어저께 운전하면서 올림픽대로에서 봤는데 네. 달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뭐랑 비슷했냐면 한참 다이어트 열 올릴 때 먹었던 네. 그 동그란 누룽지만 나는 뻥튀기 네. 과자 있잖아요. 아 맞다 잊고 살았구나. 내일 한 봉지 사서 먹어야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다이어트를 뻥튀기로 하시는구나.
네 뭔가 막 씹어 먹고 싶은데 칼로리 걱정되고 그러면요.
근데 그 먹으면 계속 먹게 되잖아요.
턱에 마비가 올 때까지 먹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네. 꿀성대 소유자죠. 아, 네, 목소리에 반하고 외모에 또 한 번 반하게 하는 우리 원기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EBS 2시부터 3시까지 주제가 있는 책방 진행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전 읽기는 들어보셨어요?
아, 못 들어봤습니다. 사실. 왜냐면 제가 이 주제가 있는 책방 끝내고 네. 이렇게 가서 바로 다음 스케줄을 하는 시간이 딱 이 시간이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부터 좀 잘 들어보려고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참여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진짜 네. 잘생기셨어요. 남자가 봐도 네. 너무 아니, 정말 잘생기셨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저렇게 조각같이 생겼죠?
여잔데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부러워하셔도 돼요.
민망합니다. 네.
네, 운철 씨 네. 참여 방법 소개해 주시고요.
네, 오늘 레이나와 원기준 씨가 함께 참여하는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전 읽기에서 재밌고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문자 참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앱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을 창에서 고전 읽기를 치신 다음에 고전 읽기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내드리는 문제 정답이나 질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반디 게시판 문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선정되신 분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고전 읽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히 원기준 씨 나오셨습니다.
네, 벌써 반디로 강애리님이요. 네. 네. 어머 원기준님 또 만나요. 또 만나네요. 간식은 좀 드셨어요? 어머머 이런 문자가
간식을 드신다는 게 혹시 뭐.
아니요 주제가 있는 책방 끝나고 네. 지금 한 시간 지났으니까 아, 그 사이에 간식 네. 먹었냐고
네 드셨어요?
아니요 못 먹고요 네. 밖에서 좀 기다리다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원기준 씨와 레이나 씨와 운철 씨가 함께하는 네. 고전 읽기 오늘 프랑켄슈타인
네, 첫 낭독이에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창조주여, 제가 부탁했습니까? 진흙에서 저를 빚어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절 끌어내 달라고?
마그릿 부인, 계십니까?
편지 왔어요, 편지요. 저희 문 앞에 두고 갑니다. 챙겨가세요.
잉글랜드의 마그립 부인 앞, 12월 11일, 러시아 북부 상트페테르부르크.
누님, 기뻐하세요. 난 어제 이곳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사랑하는 누님을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잘 있다는 말과 함께 사업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커져간다는 말을 전해요. 이 페테르부르크의 거리는 북극의 차가운 기후를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마치 제가 벌써 북극에 도착한 듯한 느낌을 갖게 해준답니다. 마그렛 누님, 그곳 북극은 내내 해가 질 줄 모르며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 경이롭고 아름다운 오지예요. 어서 빨리 이 항해의 끝인 북극에 도착하고 싶어요. 북극에 도착하면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어요. 나의 꿈. 누님도 잘 아시죠? 난 북극 근처의 항로를 발견하여 몇 개월씩 걸리는 대륙 간 여정을 단축하고 자력의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전 인류에게 아득한 후손에게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주고 싶어요. 아 참, 본격적인 항해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님, 꼭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누님을 뵈러 갈게요. 우리는 아주 여러 달, 어쩌면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만나게 되겠죠.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하늘의 가호가 누님께 충만하기를, 그리고 날 지켜주기를. 사랑하는 동생 로버트 월턴 드림.
잉글랜드의 마그렛 부인 앞, 3월 28일, 러시아 아라한겔스크.
마그렛 누님, 이번이 두 번째 편지네요. 사방이 온통 눈과 얼음뿐인 이곳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가는지. 그렇지만 내 사업은 이제 둘째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선원들도 용감한 사람들로 더 뽑았고요. 다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 흡족하진 않아요. 바로 친구. 내 마음속까지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는 게 절 슬프게 하네요. 하지만 뭐 친구가 없다고 해서 제 사업 결심이 흔들리진 않아요. 걱정 마세요, 마그렛 누님. 아, 이번 겨울은 지독히 추웠지만 곳곳에 봄을 알리는 징후가 보여요. 예정보다 일찍 출항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반 두려운 반인 마음으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나는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곳, 안개와 눈의 땅, 북극으로 떠납니다. 계속 항해를 하면서 누님의 편지를 기다릴게요. 마가렛 누님의 편지가 저에게 큰 용기를 심어주니까요. 그럼 이만 사랑하는 동생 로버트 월턴 드림.
잉글랜드의 마그립 부인 앞, 7월 7일, 고위도의 망망대해.
무사하다는 말과 함께 꽤 멀리까지 항해해 왔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급히 몇 자 적습니다. 우리 배는 벌써 아주 고위도까지 접근했어요. 아직까지는 특별히 편지에 남길 만한 사건이 없습니다. 누님, 한두 번 강풍이 불었고 한 번 배에 물이 샜다는 것이 사고라면 사고지만 노련한 뱃사람들한테 그런 사건은 기억할 만한 일도 못 되죠. 앞으로도 항해 도중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마그렛 누님. 내 사랑하는 누님께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사랑하는 동생 로버트 월턴 드림.
잉글랜드의 마그립 부인 앞, 8월 5일, 어딘지 모르는 망망대해.
누님, 너무도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기록해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배 마그렛 사비로는 얼음에 둘러싸이다시피 했어요. 짙은 안개도 우리를 에워싸면서 상황은 위험해졌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2시쯤이었을까? 안개가 얻혀 주위를 살펴보니 눈길 닿는 곳마다 울퉁불퉁한 얼음 평원이 끝없이 뻗어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본 것은 나지막한 탈 것이었어요. 개가 끄는 썰매 같은 것이 800m쯤 떨어진 곳에서 북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망원경으로 그 큰 검은 몸집의 나그네가 빙산 사이로 빠르게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죠. 마치 유령 같았어요. 왜냐면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요. 이 사건이 있은 지 2시간쯤 후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더니 얼음이 갈라지며 우리를 놓아줬어요. 그리고 전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에 들었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갑판으로 올라가 보니 선원들 모두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갔죠. 제가 갑판에 나가자 갑판장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 우리 로버트 월턴 선장님이 오셨소. 이분은 당신이 이 넓은 바다에서 죽는 걸 구경만 하진 않으실 거요.
그런데 앞불사 제 눈앞에는 매우 피곤해 보이는 유럽인이 서 있었어요. 어제 본 그 썰매와 비슷한 썰매를 들고 말이죠. 그 낯선 유럽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배에 오르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선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는 누님도 아시겠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다니요. 그래서 전 대답해 줬어요. 우리 배는 탐사차 북극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그 유럽인은 말하더군요.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올라타도록 하지요.
누님, 그 유럽인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워주면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행선지를 따지다니요. 어쨌든 우리는 그 몰골이 야윈 유럽인을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는 며칠간을 고생하더니 빠른 시간 내에 기력을 되찾았고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나에게서 달아난 자를 찾고 있어.
무슨 말인지 누님 잘 모르시겠다고요? 계속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이제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유럽인의 말에 다시 되물었죠. 그 달아난 자도 당신이 타고 있던 썰매를 타고 갔어?
그렇소.
아, 그렇다면 우리가 본 물체가 어제 그자 같군요. 우리가 당신을 만나기 전날 개 몇 마리가 썰매를 끌고 얼음 위를 지나는 걸 봤는데 거기에 거대한 사람이 타고 있었죠.
아, 그 악마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누님, 그 유럽인은 저에게 악마가 어디로 갔냐며 많은 질문을 퍼붓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저 고개를 흔들 뿐이었어요. 이것이 이 낯선 사람의 등장에 얽힌 오늘까지의 내 기록입니다. 누님, 저번 편지에서 제가 말했죠? 망망대해에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친구가 갖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 사람 찾은 것 같아요. 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종종 제 일기에 쓸 생각입니다. 기록할 만한 새로운 사건이 있다면요. 사랑하는 동생 로버트 월턴 드림.
네, 마거릿 사빌호의 월턴 선장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네. 자신의 누나한테 편지를 쓰면서 스토리를 풀어갈 것 같은데 어느 날 쓴 편지에는 갑자기 나타난 묘령의 유럽인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악마를 찾는다는 이 유럽인이 궁금하네요.
누굴까요? 네. 길을 잃어서 목숨도 위태위태하고 지금 여기 거의 북극에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게 범상치는 않은데 네. 이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다음 스토리 준비해 볼까요? 레이나 네. 쌤이 소개해 주세요.
네, Plain White Tees가 부르는데요. Hey there, Delilah인지 Delilah인지는 듣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Hey there, Delilah. Delilah가 맞았습니다.
네. 자, 로버트 월턴 선장이 북극에서 정체 모를 유럽인을 만나게 된 특별했던 그날 얘기 궁금하시죠?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북극권 너머 한밤중에도 태양이 비치는 곳이었다. 극지방 탐험가인 로버트 월턴 선장은 뿌연 입김을 내뿜으며 저 멀리 펼쳐진 좁고 검은 해협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모피 위에 되달린 두툼한 모자를 푹 뒤집어 쓴 채 가판위에 서서 간간이 온몸을 부르르 떨며 두 발을 동동 굴렸다. 그때 갑자기 짙은 안개바람이 시야를 휩쓸면서 지나가더니 뒤이어 눈보라가 물밀듯이 몰아쳤다. 월터는 뭔가 썩내키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1등 항해사에게 말했다.
닻을 내려야겠어.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오.
알겠습니다, 선장님.
월터의 작은 배. 마그렛 사비로는 인간의 발길이 닿은 적 없는 황량한 북극 바다를 헤치며 벌써 여러 주째 극지방으로 나가고 있었다. 배는 어느 순간 빽빽한 얼음의 대지 속에 갇혀버렸고 월터는 항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가 멈춰있는 동안 선원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아니 우리가 얼음 속에 갇혀서 개죽음을 당하게 생겼는데 이따위 항해가 무슨 소용이야. 입에 괜히 따라 나섰어. 차라리 돈을 덜 벌더라도 새우잡이 배에나 탈 것을. 맨날 며칠을 얼음 가운데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대체.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는 월턴의 야망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껏 인류의 발이 한 번도 닿지 않았던 북극에 처음으로 깃발을 꽂고 새로운 항로를 연다면 앞으로 인류에게는 무궁무진한 자원과 함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크나큰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셈이었다. 월턴은 이것이 실현 가능한 꿈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처음에 월턴의 뜻에 동의하여 이 배에 오른 선원들조차 이제는 고개를 저었고 월턴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갑판위에 올라 먼 안개 속을 바라봤다.
선장님, 저 소리가 들리십니까?
갑자기 선원 한 명이 월턴에게 소리쳤다.
무슨 소리 말인가?
아이 참, 저기 멀리서 들려오는 저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개 짖는 소리 말입니다.
월턴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어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바로 그 순간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어오더니 안개와 눈을 순식간에 휩쓸어갔다. 그러자 저 멀리 하얀 얼음 평원 위에서 거대한 검은 형체 하나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어서 망원경 좀 주시오. 어서.
망원경을 눈에 대자 썰매 하나가 얼음 들판을 가로질러 쏜살같이 달려가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였다. 한 무리의 에스키모 개들이 썰매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썰매 탄 사람은 속력을 더 내려고 개들에게 채찍을 마구 휘두르고 있었다. 월터는 망원경의 초점을 거대한 검은 형체에 맞추었다.
거인이요. 휘바 선원, 당신보다도 훨씬 더 큰 거인이라고. 자, 한번 보시오.
월터는 옆에서 있던 선원에게 망원경을 건네주고는 장갑 낀 손등으로 턱수염을 문질러 얼어붙은 입김을 떼어냈다. 망원경을 들여다보던 선원이 말했다.
저 북극 바다에는 원래 저런 생명체들이 사나 봅니다. 부디 그 숫자가 많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심상치 않소. 숫자가 만약 많다면 우린 엄청난 일을 당하고 말 테요. 안 그렇소?
엄청난 일까지야 뭐. 그저 우리가 그들의 저녁 식탁에 산채로 올려질 뿐. 뭐 더 있겠습니까?
다시 안개와 눈보라가 몰아쳤다. 서둘러서 식사를 마친 월턴과 선원들은 선실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잠시 후 월턴은 선원들의 말소리에 잠이 깼다.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이렇게 밖이 소란스러운 거야? 그 거인이라도 배에 나타난 건가? 그럴 리도 없고 말이지. 에이, 시끄러워서 잠 다 깼네. 나도 갑판에 나가봐야겠다.
월턴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갑판위로 나갔다. 갑판위에 올라서자 두세 명의 선원들이 배전의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인 채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월턴은 서둘러 그쪽으로 갔다. 거세게 몰아치던 폭풍은 어느덧 그쳐 있었고 그 사이 녹은 얼음이 마거리 사빌호 주변에서 떨어져 나갔다.
아니,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자네들 누구랑 말을 하고 있었어?
순간 월턴은 배 옆의 얼음 덩어리 위에서 사람 한 명과 개,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썰매를 발견했다. 어제 넓은 얼음 평야를 달리던 그 썰매 같았다. 아, 월턴 선장이 편지에 썼던 얘기들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 지금 이 저희가 낭독해드린 게 아까 네. 옹기준 씨가 낭독했던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재현한 거군요.
네. 북극 항해 중에 갑작스럽고도 우연하게 발견된 거대한 검은 형체와 또 정체모를 유럽인 좀 으스스해요.
길 가다가 만나게 되는 유럽인은 반갑을 것 같은데 사람이 살지 않은 북극 땅에서 만난 유럽인은 으스스하죠.
그러니까요.
경계심도 들고요.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문제 하나 내드릴까요?
우와, 이 문제는 네.
제가 될까요?
네.
로버트 월턴 선장이 타고 있던 배의 이름이 제 낭독 중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방금 나왔네.
그러게요.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 반디 게시판이랑 문자 많이 이용해 주세요. 문자 샵 1045 유료 문자 그리고 반디 게시판. 선정되신 분들께는 정성스러운 선물 보내드릴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거 힌트를 드려야 아실 것 같은데.
누님. 누님. 네. 네. 얼마나 누님을 사랑하면 네. 그죠? 들어갑니다.
네. 누님의 이름이 있었군요.
네, 그렇죠. 네.
사적으로 배를 지어가지고요. 아. 네.
누님이?
네. 아. 마구리 누님이 사적으로 배를 지으셨어요.
아. 영어랑 한문이랑
섞여있어요. 영어랑 네. 섞여있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 주제가 있는 책방을 네. 주책방이라고 하네요.
아, 네. 줄여서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원기준 씨 네. 출연하셨다고 이 반디 게시판으로 팬들이 글을 우와.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뭐 네. 일일이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와, 이거 저희는 좋아요. 저희는 저희에게 이제 원기준 씨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앞에 딱 전면에 내세우고 네. 저희는 뒤에서 이렇게 부경화를 누리고.
아. 네. 자, 이번 노래는 우리 원기준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유나가 부릅니다. 런.
유나의 런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EBS 라디오 고전 읽기 메리 쉘리의 프랑켄슈타인을 듣고 계십니다. 순간 월터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어젯밤 망원경으로 봤던 그 거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월턴과 비슷한 체구를 가진 보통 사람이었다. 월턴이 눈앞의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갑판장은 낯선 사내에게 소리쳤다.
여기 우리 마가렛 사비로의 선장님이신 로버트 월턴 선장님께서 오셨소. 이분은 당신이 이 넓은 바다에서 죽는 걸 구경만 하지는 않을 거요.
그러자 낯선 사내는 연신 중얼거렸지만 월턴에게는 도통 잘 들리지가 않았다.
대체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잘 알아듣겠나 자네?
예, 아마 우리가 북쪽으로 항해하는지 남쪽으로 항해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날씨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만 가능하다면 난 북쪽으로 계속 항해할 생각이니 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게.
갑판장은 두 손을 모아 입에 대고는 음절을 하나하나 끊어서 고함치듯이 외쳤다.
북쪽! The North!
그러자 낯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소리치며 답했다.
당신 내 배가 정말 북쪽으로 항해하고 있다면은 지금 내가 당신 내 배에 올라타겠소!
선원들은 그 낯선 사내가 서 있는 얼음 가까이 배를 대고는 그 사내를 개와 함께 구해줬다. 월터는 급히 명령했다.
이 사람을 어서 빨리 선실로 데려가시오. 몰골이 사람 꼴이 아니야. 곧 죽게 생겼어. 내 침상에 눕히고 수프를 따뜻하게 데워오도록.
월턴이 그 낯선 사내의 눈을 봤을 때 그의 눈은 뭔가 분노 같은 것이 가득 차서 불길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낯선 사내가 월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요. 보시다시피 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 게다가 나는 지금 나에게서 달아난 자를 찾고 있어.
뭐요? 달아난 자? 혹시 그럼 그 달아난 자도 당신이 타고 있던 썰매를 타고 갔어?
그렇소.
아, 그렇다면 우리가 본 물체가 어제 그 자 같군요. 우리가 당신을 만나기 전날 개 몇 마리가 썰매를 끌고 얼음 위를 지나는 걸 봤는데 거기에 거대한 사람이 타고 있었죠.
그 악마! 그 악마! 그 악마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사내는 말을 멈추고는 목이 메는 듯 흐느끼는 소리를 내더니 겨우 입을 열어 말을 이어갔다.
미안해. 순간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어. 아차, 내가 인사도 제대로 못했군요. 당신에게 나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감사를 표하오.
그때 갑판장이 이 낯선 산에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안고는 선실로 내려가려 했다. 그러자 프랑켄슈타인은 말했다.
당신들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내가 죽기 전에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요.
잉글랜드의 마거릿 부인앞 8월 19일 마거릿 사비로의 선실 안.
누님, 저번 편지에서 언급했던 그 낯선 사내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편지를 써요. 이름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이고 전 그와 친해지려 많은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어제 프랑켄슈타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 선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저는 그에게 오늘은 쉬고 다음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더군요. 하지만 그 덕분에 누님에게 이렇게 빨리 편지를 쓰게 되네요. 저는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매일 밤
가능한 한 그의 말 그대로 기록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누님한테는 이 기록이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될 겁니다. 누님이 직접 프랑켄슈타인의 눈을 보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활기차게 움직이는 야윈 손하며 내면의 영혼으로 빛을 발하는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자, 누님, 프랑켄슈타인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 아차, 중간에 프랑켄슈타인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의 이야기는 제가 다 편지했을 테니 재미있게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동생 로버트 월턴 드림.
당신들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내가 죽기 전에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보시오, 빅터 프랑켄. 내일 아침에 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해주시오.
월턴이 프랑켄슈타인에게 제안했고, 그러자 프랑켄슈타인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아니야, 그거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지금 당장 그 이야기를 하지면 하지 않으면은 안 돼.
그러자 갑판장이 말했다.
아, 이보시오, 당신이 지금 몸도 말이 아니고 정신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이니 좀 쉬고 몸이 나아지면 말을 해주시오. 게다가 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으니 이왕이면 내 이야기부터 들으시는 게 어떻소? 물론 선생이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리가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발! 제발! 내가 이야기를 하게 해주시오. 부탁이요. 옆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오.
아니, 그니까 내 이야기부터.
갑판장, 됐어. 옆에 앉아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읍시다.
그렇다면은 선원들을 모두 불러주시오. 당신네들 전부에게 들려주고 싶어. 모두에게 말이야.
월터는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였다.
좋소. 선원들이 지금 딱히 할 일도 없으니 불러오도록 하죠. 대신 우리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소. 자자, 갑판장, 가서 선원들을 모두 불러오시오.
선원들이 모두 들어오자 선시라는 꽉 차서 서 있기조차 불편할 정도였다.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이 이야기를 시작한 지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선원들은 그 누구도 선실이 비좁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 네, 주인공 프랑켄슈타인이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네.
정체 모를 유럽인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이었어요.
네.
네, 저는 이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프랑켄슈타인 속에 나오는 괴물, 그러면 프랑켄슈타인 아니야?
네.
이렇게
그쵸.
생각을 했었거든요.
머리 저는. 양쪽에다가 와인 네. 코르크 같은 거 붙이고.
그렇죠. 볼트 넣고
네,
앞에 백머리 이렇게
네.
되게 곱게 백머리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지금 저기 나오죠. 저기 오. 보이는 라디오를 오. 보시면은 저 프랑켄슈타인의 사파가 나오는데
네.
저 백머리 이쁘다. 헐리우드에서 정말 실력이 있는 미용사가 분장사 해준 게 분명히 틀림없어요.
머리에 기름이
자르네.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평범한 백인 정도로 생각을
그렇죠? 네.
예, 하면 될 것 같아요.
원작에서의 이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니라 독일 명문가에 태어나 명문가에서 태어난
네.
귀족 자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자, 이 반디루 말이죠.
네.
어머, 이 원기준 씨 인기가 이 정도인지 저는 몰랐어요.
네.
뭐 정답을 막 올려주시면서
네.
원기준 씨 얘기를 꼭 이렇게 달아주시네요.
아, 이런 거 질투하면 안 되는데 네. 솔직히 원기준 씨 때문에 저는 질투가 납니다.
원기준 씨 질투쟁이거든요.
네.
진행하신 지 얼마나 네. 되셨죠, 같이?
네. 예, 저 여기요?
네.
저는 고전 읽기만 벌써 이제 1년째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별로 제 얘기는 없는데.
근데 원래 이렇게 늘 함께 있는 사람은 소중한지
소중한
모르고요.
그럼요.
가끔가다 네. 한번
맞아요.
오시는 분 이렇게 환영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제 그 주제가 있는 책방 프로그램 제가 진행할 때는요.
네.
제 이야기는 거의 없고요.
아.
다 이제 게스트 이야기들만 쭉 올라와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위로.
그렇다고 네. 결석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아, 물론 원기준 씨가 물론 소중하죠. 저희는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희정 님은요.
네.
와
네.
오늘 다들 연기 너무 좋으세요. 완전 몰입 되네요. 솔직히 방문수전 때보다 더 재밌어요 하셨어요.
좋은 얘기예요. 이건 좋은 얘기예요. 예.
점점 발전한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렇죠.
네.
마음 상할 뻔했는데.
저는 어린 버전이기 때문에.
네. 네, 다음 곡은 우리 또 레이나.
제가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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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 델 레이가 부릅니다. Born to Die.
레이나 쌤 공명 한 번 더
소개해주세요. 네.
라나 델 레이가 부릅니다. Born to Die 들으셨어요.
네. 반디르 김미래님이요. 네. 저는 아직 영화도 책도 못 봐서 여기서 프랑켄슈타인 처음 접해요. 제목만 들었었죠. 근데 이런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저도요.
네.
못 보셨어요?
네. 영화 못 봤어요.
아주 이렇게.
아, 정말요?
한 거의 한 30년 전쯤에 네. 영화로 접했었는데
주말의 영화?
그쵸. 네. 흑백 영화.
네. 흑백 영화. 네.
토요일 영화나 주말의
영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영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1930년, 31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랬구나. 그때는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영화화 못한다, 헐리우드에서. 근데 어떤 감독이 딱 그때 그 프랑켄슈타인 역할을, 아니 프랑켄슈타인 말고 그 괴물 역할을 네. 했었던 배우가 영국 배우인데 캐나다에서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고 살았대요, 부업으로. 근데 이 영화 한 편으로 그냥 훌쩍 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94년, 1994년에는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드니로가 그 괴물 역할로 나왔을 때 나왔었어요.
네. 네, 네.
보면서 아, 잘한다. 학교 다닐 때였는데 이 영화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저희 고전 읽기 듣는 거랑 같이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들으시는 그쵸? 재미가 있겠다.
재밌죠.
네, 그런 재미도 네. 있겠네요.
네. 배 가브리엘 님이요. 네. 운철 씨한테 문자하신 것 같아요. 질투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나마 플랜카드 만들어서 흔든대요.
와.
아, 가족 여러분. 네, 네. 저 네. 언제나 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 그냥, 그냥 이게 방송 분량 만들려고 한 거지. 저 마음 넓은 남자입니다.
네,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잉골슈타트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고향을 떠나던 날의 일이요.
프랑켄슈타인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나를 배웅하러 나온 엘리자베스가 나더러 몸조심하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서 몇 분이 지났을까 프랑켄슈타인은 이야기를 하다가 지친 나머지 잠이 들고 말았다. 선실에서 나와 갑판으로 돌아온 선원들은 배가 다시 얼음에 갇혀 꼼짝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날 프랑켄슈타인은 선실의 그 누구보다 일찍 잠에서 깼고 그 즉시 선실 안을 돌아다니며 월턴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을 깨웠다.
기상! 기상! 일어나시오! 기상! 네 얘기가 아직도 한참 남았단 말이오. 잠깐만, 근데 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졸려. 누구더라고? 엘리제? 아니. 엘리자베스!
아, 맞소. 엘리자베스, 나의 엘리자베스. 사랑하는 나의 여인 엘리자베스. 시간이 없어. 어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일어나시오. 어서! 어서! 하나, 둘, 셋, 셀 동안 모든 선원들이 나의 주위에 둘러 앉아있길 바라오. 자, 그럼 바로 이 얘기를 시작할 테니 말이오. 그럼 세겠소. 봐주는 거 없소이다. 하나... 하나 반, 둘, 둘 반, 둘 반에 반에 반, 둘 다 모였어. 자, 셋.
부디 몸 조심하세요. 알았죠?
엘자베스는 슬픈 얼굴로 프랑켄슈타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엘리자베스의 뒤에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아들과 헤어지는 슬픔을 참지 못한 나머지 다른 이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을 줄줄 흘렸다. 프랑켄슈타인보다 7살 아래인 동생 윌리엄은 보모 저스틴에게 착 달라붙은 채 남자답게 울음을 참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프랑켄슈타인은 가장 친한 친구인 헨리 클레르발과 나란히 마차 안에 앉아있었다.
안시라도 빨리 잉골슈타트로 출발하고 싶어. 안 그러니 프랑켄슈타인?
그래. 나도 어서 가고 싶어.
헨리는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서 몸을 괜히 들썩거렸다. 이윽고 말이 히힝 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다. 프랑켄슈타인은 창밖으로 손을 뻗어 엘리자베스의 머리카락을 장난스레 헝클어뜨렸다. 곱슬거리는 그녀의 금빛 머리칼이 바람에 나부끼며 얼굴 언저리에서 춤추듯이 팔랑거렸다.
엘리자베스, 나 조심히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객작 대학은 안전한 곳이야. 게다가 나와 함께할 헨리도 옆에 이렇게 있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올게. 엘리자베스, 너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꼭 우리 잉골슈타트 대학에 입학해. 알았지? 학교에서 보자. 알았지?
17살 동갑내기. 프랑켄슈타인과 헨리는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보다 한 살 아래였는데 어릴 적부터 셋은 마을 주변의 들판에서 함께 어울려 뛰놀며 자랐다. 그래서 지금 상황처럼 서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일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경험이었다. 그 중에서도 프랑켄슈타인과 엘리자베스는 더욱 그랬다. 둘은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내 이름은 빅터 프랑켄슈타인. 나는 제네바 출신이다. 우리 가문은 제네바 공화국에서도 유명한 집안에 속했다. 조상들은 오랜 세월 자문관과 행정장관을 지냈으며 아버지는 영예와 명성을 누리면서 공직 몇 개를 거쳤다. 아버지의 청춘은 온통 나란 일에 파묻혀서 지나갔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친한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산속 깊숙이 숨어 산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버지는 바로 그 친구를 찾아 나섰다. 아버지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는 앙상하게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고 그 곁에는 그의 하나뿐인 딸이 울며 앉아 있었다. 그 후 아버지는 친구의 딸을 데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뭔지 모를 정의감 때문에 아버지는 그녀와 결혼을 했다. 그녀가 바로 우리 어머니 캐롤린이다.
캐롤린,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난 오늘부로 공직생활을 청산하기로 했어. 앞으로의 여생은 오로지 우리, 그리고 우리의 하나뿐인 아들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위해 삽시다.
좋아요.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럼 우리 당장 이탈리아 국경 너머로 여행을 떠납시다. 그곳 코모 호수 근처에 내가 미리 지어놓은 별장이 있으니 갑시다.
우리 가족이 코모 호수 옆에 별장으로 여행을 갔을 때 별장 근처에 곧 쓰러질 듯한 허름한 오두막이 있었다. 그 안에는 제대로 옷을 걸치지도 못한 아이들이 여럿 모여 있었다. 시름과 고된 노동의 허리가 굽은 농부 부부도 보였고 마침 부부들은 거지 아이들에게 보잘것없는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나의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그 오두막 집으로 갔다. 그때 어머니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은 한 소녀가 있었다.
엘리자베스, 어서 와서 먹을 것 좀 먹으렴. 저 며칠째 안 먹고 있잖니. 그러다 병이 날지도 몰라. 어서 나오렴.
머리는 밝고 생기 있는 금발이었고 남루한 차림에도 아랑곳없이 고귀한 왕관을 쓴 것 같은 분위기였다. 선명하고 시원스러운 눈썹에 맑고 파란 눈, 입술과 얼굴 윤곽이 너무도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것이 누구라도 그 아이를 보면 하늘이 보낸 천사라고 생각할 만했다.
저기 계신가요? 말씀 좀 여쭐게요.
우리 어머니는 그 허름한 오두막의 농부 부부에게 말을 건넸다.
러브 분위기가 좀 나오고 그러면서 네. 재미있어지잖아요, 스토리가. 네.
너무 무시무시하기만 하면. 네. 그렇죠?
그럼요. 프랑켄슈타인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 엘리자베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두 살인가 어린다고 그랬죠, 아까? 아, 그랬어요.
한 살.
네. 한 살 차이의 오빠와 동생은 가족은 아니니까 뭐 사랑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요. 네, 네. 네. 현 애자님은요. 제 세례명이 엘리자베스인데 자꾸 불러주니 기분 좋아요 하고 한기로 글 올리셨어요.
아까 원기준 씨가 계속 편지를 낭독해 주시면서 끝에 네. 사랑하는 동생 누구누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네. 누님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오. 누나 3명 있어요. 네.
우와. 그래요.
네. 누님들한테도 혹시 그렇게 자상하세요? 해보신 것 같아가지고 저요? 너무 편하게 그냥 사랑하는 동생
어머 누나가 셋이나 되면은 네. 누나들이 아니. 챙겨주지
그렇죠
예, 네. 막내 그러니까 굉장히 군림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좀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그쵸? 살았죠 그러니까 예. 누나들이 어렸을 때 뭐 네. 먹고 싶으면 네. 항상 저한테 오. 얘기했어요 기준아 엄마한테 뭐 먹고 싶다
아들
그래.
하나요?
아니 맨 위에 형이 있거든요 근데 형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네 그래서 항상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뭐 먹고 싶어 그러면은 한 며칠 동안 그 반찬만
하셨어요. 네. 정말 그 딱 이쁨을 받고 자라셨구나.
네.
저희가 문제 내드렸었잖아요. 네네네. 정답 발표해야죠. 네. 네. 문철 씨.
정답은 어렵게 힌트 내주신 레이나 봐주세요. 어려운 힌트 주신.
네. 네. 로버트 월턴 선장이 타고 있던 배의 이름은 바로 마가리 누님께서 사적으로 지으신데 제가 해놓고 이렇게 웃기죠? 네, 마가렛 사빌호입니다.
네. 네.
정답자 발표.
정답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디에서 이분이 가장 먼저 정답을 올리셨어요. 오늘의 선정 기준은 네. 정답 가장 빨리 올려주신 분. 네. 크크 마가렛 사비로가 될까요? 아 자신이 없네요 하고 웃음 보내주셨는데 정희정님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문자로 문자. 보내주신 분은 우리 원기준 씨께서 발표해 네. 주시겠어요?
052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마가렛 사비로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0524님 정희정님 저희 고전일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네. 원기준 씨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네. 너무 재미있네요. 너무 재밌고요. 네. 저 앞으로 정말 꼭 챙겨서 듣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네. 종종 네. 출연도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호흡 들어가서.
아까 레이나 쌤 섭외하시던데.
네. 레이나 씨는 꼭 제가 주제가 있는 책방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 앙칼진 연기 전문이에요. 저
그래요? 그럼 레이나 쌤은 이제 주책방 갔다가 고전 읽기로 오시면 되겠네요.
아, 네. 네. 생각 한번 해볼게요.
숨기셔. 우천 씨 수고하셨어요.
네, 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전일기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서혜정이었습니다. 내일 뵐게요. 아, 끝곡 소개해야죠. 오늘 네. 오늘 운철 씨.
네, 시스타가 부릅니다. Give it to me.
네, 고맙습니다.
네.